다 같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함께 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로마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다시 모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갖고 만남을 소원하고 준비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가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도리어 더 늘어나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식당을 가거나 초대를 하거나 등등 모든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만남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갖게 되면서 혹시 어제 드시는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만남. 여러분들에게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글을 씁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에서 약 세 달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에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오늘 읽은 1장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막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막으시면서 가는 길이 막혀지고 그 가야 될 시간이 길어지면서 늦추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라는 귀중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 정말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곧 만나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로마서의 글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 왜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 라는 이유는 11절, 12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아멘.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그 보고 싶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고 두 번째로 영적 선물을 통해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를 원했었고 세 번째로 함께 위로를 받고자 했다라고 성도를 만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로마 교회의 몇몇은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를 보면. 그렇지만 대부분 아직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었죠. 그 성도들을 보기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참으로 나 자신도 이 글을 읽어보면서 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풍성의 교제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선물을 그 만난 사람과 나누어주고 그것을 통해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위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선물을 사실 주기보다 도리어 남이 갖고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흔들게 됩니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도들을 세우기보다 서로 성도들을 도리어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거나 디프레스되게 만들거나 혹은 심지어는 흩어지게까지 합니다. 참 싫지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게 되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앞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였었죠? 아까 선한 영향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고 형제 자매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위로받는 일 이런 일들을 교제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남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상태를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을 쫓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네 가지로 곧이어서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빚진 자. 혹시 여러분 스스로 빚진 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났던 못났던 지금 나의 지금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빚진 자야? 내가 은행 대출 하나도 없고 카드 빚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모든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사람의 인생은 남에게 빚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매일매일 몇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마음속으로 그곳으로 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엄청난 진리를 자신에게 부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로 아마 매일 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빚진 자다라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 믿는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어떤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나누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계속 빚진 자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빚을 지은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빚진 자요. 두 번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다.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22장 26장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을 성경에서 적어도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 간증을 정말 평생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아마도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율법으로는 어느 것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과 역사의 공부도 많이 했었고 내가 강하게 믿던 내 민족 유대인의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믿었었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들을 핍박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기를 품고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향하다가 거의 다 다다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나와 내 무리를 비쳤습니다. 저는 땅에서 쓰러져 두려워하는데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할 일을 알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장님처럼 되어서 앞을 한치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지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완전히 믿게 되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즉시 침례를 받았고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로마서의 길을 아마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그 순간, 구원의 순간이 다시 한번 감동의 순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해방을 느꼈던 날입니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또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C.T. Studd이라는 영국 사교계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와의 내기에서 지게 되면서 내기의 대가로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내기도 참 건전한 것 같습니다. 내기를 해서 졌는데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기의 대가로 설교를 듣게 된 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의 벌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는 미국 복음 전도자의 그 유명한 무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며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그 친구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한 번 더 와서 들어보려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는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교회에 가게 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스터드라는 미스터 스터드는 그분은 구원 받은 후 2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친구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일반 그리스도인이 평생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는 모든 사교 모임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테드워스라는 곳에 있는 대연회장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양복재단사서부터 신부름하는 애들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피부 껍데기만 갖고 있었을 뿐 그 피부 껍데기 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분량대로 준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못해요. 난 아직 믿음이 작아서 못해요. 나는 우리의 변명을 원천적으로 막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분량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을 모른 채 자신이 큰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믿음에서 분명히 번아웃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의가 쌓여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남을 정죄하기 쉽게 됩니다.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분량을 너무 낮게 잡아 준비를 너무 작게 하면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 성장이 없게 됩니다. 후퇴하게 되죠. 도리어 자신의 분량을 잘 아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분량을 잘 알아서 분량에 맞게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에 맞게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그 분량에 맞게 언제라도 사용하십니다. 존이 헌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981년 4월에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롱리프 침례교회에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동네를 돌아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석으로 있었던 그 교회의 공석으로 있었던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 목사님을 그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니 헌트 그 목사님을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왜냐하면 그는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은 교회와 그 목회자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분량에 맞는 그 임무를 그 목사님께 맡겼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믿음으로 사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보통 하지만 이런 구절을 읽으면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너무 높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참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해 보고자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큰 그림에서 역사적으로 믿음이 이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다음 믿음으로 이어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 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 과정, 즉 구원받고 갓 시작한 믿음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성장을 개인의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매일매일 믿음이 이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의에 매일매일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마지막, 즉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어린애와이가 같은 믿음에서 주님의 의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렇게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 부담을 갖는 믿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높은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믿음을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사실 믿으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높은 다리를 건널 때, 포트만 브릿지 같은 거 건널 때, 이 다리가 내가 건너가면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그냥 건넙니다. 우리는 다리를 설계한 엔지니어와 그것을 지은 건설회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건넙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밭에서 길러지고 소를 키우고 그래서 다 가공이 되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한 박스가 되어서 내 지금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음식을 생각할 때 그것의 그 과정 일일이 다 안전하게 했나 깨끗하게 했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먹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믿으며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과 함께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옛날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에서 매일 꼴등을 하는 학생이 갑자기 어느 날 부모를 졸라서 독서실을 한 달을 끊습니다. 첫날 독서실에 가서 책상에 딱 앉아있는데 정말 부자연스럽게 뭘 할지 몰라서 책상을 닦고 다시 책을 여기 놓았다가 저기 놓았다가 하고 책을 펴고 닫았다가 이 책을 다시 펴고 닫았다가 다시 정자세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잠을 잡니다. 공부가 자연스럽지 않기에 그것이 공부가 행사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시간 거룩해지고 한 시간 겸손해지고 한 시간 말씀 같이 읽고 한 시간 같이 그냥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숨을 쉬듯 믿음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에 녹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 주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내 옆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나의 삶이 이어져 믿음으로 살게 되는 나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오늘 모여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만남. 인생에서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은 사실 만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남을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고 영적 선물을 통해 만나는 사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고 함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만남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만남이 진정 소중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빚진 자임을 확실히 인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 분량대로 준비된 자가 되어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매일매일 내 생활이 자연스러운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 소중한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